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BOA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유엔 난전보장이사회가 정한 한도보다 8배나 많은 정제위를 수입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을 17일 공개한 연례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 정제위 수입과 석탄 수출, 사이버 공격, 노동자 파견 등 불법 활동은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이전부터 지속해오던 선박대 선박 간 불법 환적뿐 아니라 외국 선적 선박들이 북한 남포항에 직접 드나든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선박들이 북한의 불법 활동인 석탄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556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일본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약 3개월 만에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거의 3분의 1이 수도 도쿄도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도쿄도에서 18일 181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쿄도 내 누적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2,975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해 도쿄 내 병원들의 환자들이 몰려들자 위기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상황이 나빠지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 주 국가 비상사태를 전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4월 7일 도쿄와 다른 6개 현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따르지 않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27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20명은 동북부 헤이룽장성에서 나왔고 이 가운데 13명은 최근 러시아에서 돌아온 중국인들입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 국경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중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는 약 4,600명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전체 사망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약 8만 2천 명입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자 경기 부양책을 촉구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17일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바이러스가 가져온 나쁜 영향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8명 증가했다고 한국 방역당국이 18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총 1,653명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대로 떨어진 건 58일 만입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5명은 대구, 경북에서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서울 1명, 경기 4명, 인천 1명 등 총 6명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18명 가운데 9명은 해외에서 유입됐습니다. 이들이 해외에서 머물렀던 지역은 미주 6명, 유럽 2명, 중국의 아시아 1명이었습니다. 미국이 거의 10년 만에 유인 우주선을 발사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오는 5월 27일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인 2명을 실은 로켓을 발사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들 우주인은 국제우주정거장 ISS로 향합니다. 우주선인 크루 드래곤과 우주선을 실어나를 펠컨 9 로켓은 민간회사인 스페이스X사가 만들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미국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 씨 소유입니다. 나사는 지난 2011년 우주왕복선을 퇴역시킨 뒤 러시아 소유주 로켓과 우주선을 이용해 우주인들을 ISS로 보냈습니다. 지구를 떠난 우주선이 ISS에 들어가는 데는 24시간이 걸립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북한은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황해도와 평안도, 함경도에 5에서 20mm, 예상 적설량은 평안도와 함경도에 5에서 10cm가 되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1도, 최고기온은 영상 9도에서 1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파고는 동해북부 앞바다에 1에서 3m, 서해북부 앞바다에 0.5m를 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정규 프로그램을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4월 셋째 주말입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미국에서는요, 이번 주에 와이오밍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나오면서 50개 주를 포함해서 미 전 지역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자택 대기령이 내려진 상황이지만 이 생필품 구매를 위한 이동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서 미 연방정부와 지역정부뿐 아니라 미국의 유통업체들의 바이러스 감염 확산 억제 노력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른바 언택트, 그러니까 비접촉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접촉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컨택트의 반대말로 나온 신조어로 보이는데요. 언택트 판매 방식입니다. 미 최대 대형마트인 월마트의 경우 이 대면 접촉뿐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2, 3차 감염을 막기 위해 무인 계산기와 같은 단말기 접촉 없는 결제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고객이 월마트 전용 결제 손전화 앱을 사용해서 매장에 가도 앱으로 돈을 내도록 했고요. 온라인으로 주문한 경우도 이 소비자가 매장까지 차를 가지고 가면 점원이 차에 물품들을 실어주는 방식입니다. 결제 후 서명도 생략하면서 감염 위험을 낮춘다는 겁니다. 월마트 외에도 편의점 등 다양한 소매점에서 이 같은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CBS와 세븐일레븐도 주문 배달했을 때 서명을 받지 않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매장에는 이 손님과 직원들의 상호 안전을 위해서 손님과 계산원 사이를 가로막는 투명 판넬을 설치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점에서 이 손님을 컨택트, 대하는 점원들의 피해 사례가 보고되면서 미국에서 가장 큰 노조 중 하나인 130만 명 규모의 전미 식품 상업 노동조합이 고객들에게 간곡한 요청을 했습니다. 매장을 방문할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방문 횟수도 제한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도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전미 식품 상업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은요, 지금까지 노조원 30명 이상 숨졌고 3천 명이 감염됐다면서 긴급한 요청이라는 걸 알렸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그리고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 미국의 대학을 소개하는 지성의 산실을 찾아서까지 들으시겠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미국에서 지난 3주간 1,600만 건 이상의 실업수당이 청구됐습니다. 북한 평양 인구 300만의 5배 규모보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직업을 잃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의 경제계에서는 2분기 미국 실업률이 12%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4주 전만 해도 미국의 실업률은 3.5%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더 필요한 기업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상점 아마존이 구인난을 겪고 있다면서 7만 5천 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3일 아마존은 생필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고객들의 수요에 맞춘다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지난달 이미 10만 명을 고용해 업무에 투입한 상황입니다. 또 직원들의 시급을 2달러씩 올리기로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당초 추가 급여에 3억 5천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이 5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마존 측이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식당 등이 문을 닫으면서 많은 이들이 일시 휴업 상태에 놓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전 고용주들이 그들을 다시 채용할 수 있을 때까지 누구든 아마존에서 함께 일하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측은 전 직원들에게 안면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일 발열 체크를 하기 시작했고 발열 증세를 보이는 직원들은 곧바로 귀가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화상 재판. 미 연방대법원이 5월부터 당분간 재판 심리를 화상으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1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비롯한 9명의 대법관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정부당국의 공공보건 지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수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로 3월과 4월에 예정된 20건의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월요일 발표회는 5월에 재개될 10건의 사례가 나와 있으며 여기에는 대부분의 주요 사건이 포함됩니다. 구글과 오라클 사이에 90억 달러 저작권 분쟁을 포함한 나머지 논쟁은 10월에 시작되는 법원의 다음 학기 일정으로 재조정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언론 매체가 재판 변론을 오디오를 통해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인데요. 곧 실시될 화상 재판 중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관계된 것도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작년 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세위원회와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개인 회계법인에 자신의 납세 자료와 금융정보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하자 소환장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3심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법원 심리가 지난달 31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사태로 연기됐는데요.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심리 일정을 공개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언제 열릴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김연규 기자 함께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가장 많이 보셨을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들이 계속해서 한 주간 독자들의 눈길을 가장 많이 끌었습니다.
네.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관련 소식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컸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사는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확진자가 55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13일 기준으로 각각 55만 명과 2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 2월 29일 미국에서 첫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나온 지 45일 만입니다.
예, 그런데 이 5월부터 경제활동 재개가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이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12일 CNN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규제가 언제부터 해제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다음 달에 시작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규제들을 한 번에 중단할 수는 없다며 지역별로 발병 상황에 따라 점진적 또는 단계적인 재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 식품의약국 FDA 스티븐 한 국장도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5월 1일이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목표라며 그 목표에 대해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 아직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는 터널의 끝에서 빛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에 대한 보건 당국자들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팀 회의에서 집단 면역에 관한 논의가 나쁜 생각이냐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미국을 지나가도록 하면 안 되는 것이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조만간 미국 경제가 활동을 다시 시작할 거다 이런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지침을 만들어 경제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앞으로 며칠 안에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발병을 막기 위해 지침을 따르고 있다며 바이러스에 맞서기 위한 우리의 공격적인 전략이 효과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최근 며칠 동안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뉴욕주의 앤드류 쿠어머 주지사도 최악은 끝났다며 정점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과 함께 바이러스가 여전히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지금의 규제 조치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뭐 북한은 뭐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뭐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미 의회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상정됐나요?
네, 이조은 기자의 취재 내용인데요.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지원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이 13일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에 대한 비정부기구의 인도주의 지원 물품 전달을 가속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비정부기구들이 오랫동안 겪고온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생명줄을 제공하는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은 현 제재 체제 아래에서 관료적 장애물에 의해 실수로 문제가 생기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 전달의 가속화를 위해 재무부와 국무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이행과 관련해 일부 내용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예, 일부 내용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제재 면제 대상을 식량과 의약품에서 더 나아가 인도적 사업 전반을 포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할 것을 재무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재무부가 은행뿐 아니라 화주와 공급자 등 지원에 관련된 모든 자들이 인도적 제재 면제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행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유엔에서의 영향력을 활용해 비정부기구에 대한 인도적 제재 면제를 가속화하고 부담을 덜기 위한 변화를 촉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독재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이 또 한국 총선 전날 발사체를 발사한 것도 관심을 끌었죠.
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과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대비태세에 들어가는 한편 북한의 의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4일 아침 강원도 문청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4일 오전 북한 수호위 계열 전투기가 원산 일대에서 공대지 로켓을 발사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네.
한국군은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 정보당국은 발사체의 재원 등 관련 사항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이번 순항미사일이 2017년 6월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쏘았던 지대함 순항미사일과 같은 기종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2km로 200km를 날아갔고 이번엔 150km 이상을 비행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예.
북한은 2017년 발사 다음 날 관영매체를 통해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신형 지상대해상, 즉 지대함 순항로켓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29일 초대형 방사포를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 16일 만이고 올해 들어 다섯 번째 발사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 다섯 번째 발사인데 이번 발사가 이뤄진 시점 또 주목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 발사는 특히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와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북한이 3년여 만에 지대함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태양절을 앞둔 군사훈련의 일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당국에서도 반응이 나왔죠?
네, 김동연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신종 코로나 대응과는 별개로 북한 등에 대한 대비 태세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분석 중이라면서 대내 행사의 일환일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14일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이날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국군 당국과 긴밀히 분석 중에 있다며 현재로선 복합적인 평가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밀리 의장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취약성을 노려 특정 시점에 도발을 강행했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로버트 에이브런스 주한 미군 사령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가 특별하게 도발적이거나 미국을 위협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을 겨냥한 의도적 도발보다는 북한 내부 행사와 연관된 움직임일 수 있다며 하루 이틀이 지나면 정보당국의 정보들에 의거해 좀 더 의도가 명확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 의도에 대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에 맞춘 활동의 일환일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 청와대 모형에 대형 표적을 그린 사실이 확인됐다고요?
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청와대 모형 건물을 중심으로 새롭게 대형 표적을 그린 사실이 민간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최근 북한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진 상황 속에서 어떤 군사적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4년 전에 이런 모형을 만들었다면서요?
네, 북한은 지난 2016년 초 평양에서 동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포격 훈련 현장에 청와대와 모양이 똑같은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2016년 12월 북한은 청와대를 습격하는 훈련을 진행해 이를 공개했는데요. 당시 훈련의 여파로 불에 탄 흔적만이 남아있던 청와대 모형은 이후 약 3년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채 방치돼 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 새로운 움직임이 다시 포착된 겁니다. 민간 위성 업체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위성 사진을 살펴보면 지난 12일 청와대 모형 건물을 중심으로 한 대형 원형 표적이 등장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표적의 지름은 약 220m로 청와대 건물은 표적의 정중앙에 위치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포격 훈련장인 이곳은 종종 청와대 건물 주변으로 만들어진 대형 표적이 몇 차례 포착됐지만 이번처럼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표적이 그려진 건 처음으로 보입니다. 이 훈련장에선 이달 초부터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건물에서 약 150m 떨어진 지점에는 이달 2일부터 또 다른 대형 표적이 그려졌는데 이 표적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표적이 나타난 12일부터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 모형에 대형 표적을 직접 그린 게 처음이라면서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요. 위성사진 분석가인 닉 한센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이 훈련장에서 대형 표적이 종종 포착돼 왔지만 청와대 모형에 직접 그린 건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그러면서 조만간 청와대 모양에 대한 포격 훈련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발사하고 수호위 계열 전투기에서 공대지 미사일을 쏘는 등 군사적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따라서 이번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표적과 관련해서 또 다른 군사적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자, 북한이 한국의 주요 시설을 훈련용 표적으로 만든 사례가 청와대 외에도 더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한국의 주요 시설을 훈련용 표적으로 만든 사례는 청와대 외에도 더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BOA는 평안북도 영변군 고성리 인근의 군사훈련장에서 팔각형 모양의 대형 건축물을 발견했는데 이후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들은 해당 건축물이 한국 육해공군의 계룡대 통합본부 본청을 본뜬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건축물은 약 1년 5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큰 변화 없이 해당 지점에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독자의 선택 마지막 기사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미국 등 전 세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과 대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청정국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의회 내에 움직임이 있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또 이번 주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그에 대한 반응과 분석, 그리고 북한이 청와대 모형 건물에 원형 표적을 그리는 등 최근 활발해진 북한의 군사 활동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정규 프로그램을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day.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동부 리치몬드에 거주하는 소피아 린 씨를 지난 2017년에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 소피아 린 씨의 다섯 번째 사연 만나보시죠. 소피아 린 씨가 살고 있는 곳은 린 씨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 교내 식당에서 20, 30분 거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미끄럼틀, 그네,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가 마당에 마련되어 있는 평범한 가정집입니다. 소피아 씨는 5살 난 아들 잭슨과 초등학교 2학년인 딸 제시카, 이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엄마는 항상 우리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주고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놀아주진 못하지만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My mom is honest. She's always honest.
엄마는 항상 정직하다고 말하는 제시카. 제시카는 최근에 배웠던 피아노 곡을 들려주고 싶다며 연주를 시작하는데요. 미얀마인 아빠와 북한 사람인 엄마 사이에서 자란 소녀가 이 곡을 칠 거라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겁니다. 한국의 전통 민요인 아리랑을 더듬더듬 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씨의 지인으로부터 우연한 기회에 배웠던 아리랑을 7살 소녀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난기 어린 잭슨과 명랑하고 친근한 성격의 제시카. 소피아 씨가 미얀마 출신 남성 토니 씨를 만나 얻게 된 소중한 보물입니다.
친구로 지내다가 이제 관계가 발전이 돼서 결혼까지 하신 거잖아요.
네. 예.
결정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첫째로 쟤보다는 똑똑해 보였어요. 모든 면에서 쟤보다 나아 보였어요. 그래서 결정한 거고 저도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잖아요. 내보다는 더 나은 면이 많았고 배울점이 많고 모든 면에서 하여튼 내보다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2007년 미국에 입국한 소피아 씨가 대형 식료품점 내 제과점에서 일했던 당시 토니 씨가 운영했던 일본식 음식점에서 주말마다 일을 하면서 두 사람은 친구에서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남편분이 청혼을 하셨어요?
그냥 같이 살자 그러더라고요.
같이 살자 그럴 때 어떤 심정이 어떠셨어요?
아, 좋았죠. 좋았는데 결혼은 내 쪽에서 막 더 먼저 그랬어요.
소피아 씨는 2009년 토니 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자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토니 린 씨가 미리 장만해 놓은 보금자리입니다. 소피아 씨의 집안 거실에 놓인 진열장에는 소피아 씨와 토니 씨의 결혼식 기념 사진이 꽂혀 있습니다. 부모 형제를 뒤로하고 내디뎠던 낯선 땅에 정착한 지 2년 만에 새 가족을 갖게 된 것인데요. 결혼식 가격들은 많았지만 그래서 기뻤지만 축복을 받아야 할 가족의 모습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 생각 안 나셨어요?
안 나죠. 당연히 나죠. 엄마 생각이랑. 근데 뭐 그때 당시에는 슬픔이나 그런 추억이나 그런 할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일단은 빨리빨리 그냥 뭔가 네? 내 삶의 포커스 right now. 지금 현재 삶의 포커스를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에 막 과거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이런 데 대해서 생각하고 안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꺼내본 적 없는 아픔이고 그리움이어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아무도 없는 이런 땅에 와서 살면서 그 생각만 해도 외롭고 서럽고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게 꽉 가슴에 가지고 이 눈물 나서 말을 못했어요.
무슨 뭘 계기로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어느 정도 지금 그 아픔이 좀
그때는 건가요? 말을 하고 싶어도 네 그때는 말을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내 우는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서 보이면서 다른 사람까지 슬퍼하게 하는 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아픔이 사라지고 점점 나사지면 나도 저렇게 다른 아이들처럼 말할 게 있겠지.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을 누르는 아픔들. 언젠가는 사라지지 않겠냐며 웃는 소피아 씨. 이런 소피아 씨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소피아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비록 1년에 몇 차례에 불과하지만 북한에 계신 엄마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자주는 못하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 돈을 보내주거든요. 네. 문자도 하고
브로커를 끼고 손전화 문자로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안 가더라고요. 나 사진 이봐요. 대나 부탁 있으면 문자 보내. 이 여자가 우리 엄마 이것이 전화 심부름 해주는 여자거든요.
아 4월이구나.
이제 4월
달에.
와, 문자가 오네요. 어.
번호가 이렇게 이쪽 하얀 굴이 북한의 선굴이에요. 이쪽 위에서부터 보시면
소피아 씨가 보여준 브로코와의 문자에는 소피아 씨의 어머니가 소피아 씨를 어렸을 때 불렀었던 애칭으로 딸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 보낸 문자의 내용엔 오랫동안 얼굴을 못 보고 산 딸을 염려하는 엄마의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서남북 방향 알려달
연락 부탁해.
아니 어머니가 왜 소피아 씨 집 동서남북 방향을 알고 싶어 하셨을까요?
제가 일 잘 되게 거기서 뭐 이런 그거 기도 같은
방향을 잡고 기도하시려고.
네. 항상 여기 지금 종양이 생겨가지고 몸이 좀 아팠어요.
누가요?
제가요. 수술해야 될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이 수술하면 이거 다 째게가지고.
혹시 암이 아닐까 걱정하고 조금은 두려웠던 마음을 엄마에게 얘기했고 어머니는 태평양 건너 딸의 무사함을 비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다행히 물혹이라는 진단을 받고 어머니께 다시 문자를 넣었는데요.
엄마 저 오늘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그냥 혹이래요. 문제 없대요. 걱정 마세요. 건강 챙기세요. 언제 만날 때까지요.
어린 아이 일 줄만 알았는데.
소피아 씨의 어머니가 보낸 가장 최근의 문자엔 딸의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브로커는 소피아 씨 어머니가 딸이 생일을 잘 보냈는지 알아보라고 자꾸 물어본다는 내용까지 보냈습니다.
티나 생일 축하함. 어머니 생일 잘 보냈는지 물어보라. 날 못 살게 굼. 아파서. 조금 세월이 좋아져서 만날 때까지 좀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대나가 만나러 갈 때까지 앓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알았어요? 꼭 만나러 갈 거예요. 혼자 갈게요, 혼자. 그래야 날아가죠.
미국에 온 후 10년 동안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았다고 말하는 소피아 씨. 소피아 씨의 눈가엔 13년 맺힌 그리움의 눈물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욱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39부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재임 시기.
1890년대 미국은 통화제도를 둘러싸고 분열됐습니다. 금본위 제도만을 사용할 것인가, 금본위제와 은본위제를 병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1896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은은 제쳐두고 금으로만 통화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금본위제가 달러화 가치를 높여줄 거라고 강조했고요. 사람들은 근본위제를 주장해온 기업인이나 은행가들, 투자자들에게 황금벌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다른 한쪽, 농민이나 노동자, 소상인들은 은본위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서민들은 달러화의 가치가 너무 높다고 보고 있고 달러화가 높으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걱정을 합니다. 은본위제를 하면 달러화 가치를 끌어내릴 거라고 믿고 있고요.
글로브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큰 나라들 대부분이 근본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도 이 길을 따라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의 다른 나라 통화제도와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화를 금으로 하느냐, 은으로 하느냐를 두고 벌어진 논쟁은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불황 때문에 특히 중요한 의미가 됐습니다. 수많은 은행과 기업들이 도산하고요,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서둘러 원금을 회수해 이미 미국에서 떠났고, 돈을 가진 미국인들은 투자를 망설였습니다. 1896년에 민주당원들 대부분은 은본위 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부 서부와 남부 주들에서 당권력을 획득하고요, 클리블랜드 대통령을 민주당과 국민의 배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은본위제로 지폐를 더 많이 발행하면 경기 침체가 해결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글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여전히 꿈쩍하지 않고 은본위제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요.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근본위제를 위협할 수 있는 입법 조치에 대해선 그 어떤 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도 금과 은 문제로 분열됐습니다. 서부에 은광이 있는 주 출신 의원들은 정책에 불만을 품고 공화당을 이탈했습니다. 당에 남아있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비공식적으로 민주당의 은본위주의자들을 지원했습니다.
공화당은 189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해서 하원과 상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1896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오하이오주의 윌리엄 매킨리 주지사가 떠올랐습니다.
공화당은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윌리엄 매킨리 주지사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미주리주 출신의 리차드 블랜드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대의원들은 대부분 은본위주의자들이었고 은본위주의자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기를 바랐습니다.
글로브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근본위제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민주당 내 은본위주의자들의 세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금과 은본위제에 대한 토론회를 갖자고 요청했습니다. 어떤 의원들은 글로브 클리블랜드 대통령과 근본위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고 또 어떤 의원들은 은본위제를 지지했습니다.
토론의 마지막 발표자는 네브래스카주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브라이언 하원 의원은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근본이제를 비판하는 연설로 유명한 이름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브라이언 의원은 역시 자신은 은본이제를 원하는 농민들과 노동자들, 소상공인들을 대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의원은 연설 도중 격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상기시키는 표현을 통해 근본이제 지지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브라이언 의원은 선거운동 때 사용해서 유명해진 표현으로 근본이제 지지자들이 황금 십자가 위에 사람들을 못 박을 수는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근본이제 지지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연설을 마무리했죠. 이 연설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의원은 민주당의 강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리차드 블랜드 의원을 제치고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이때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의원의 나이 불과 36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은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을 대통령 후보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이탈해 국가민주당이라는 새로운 당을 만들고 별도의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국가민주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를 지명했지만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과 함께 미국의 제3당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인민당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인민당원들은 미국이 은본이제를 선택해야 한다는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후보의 뜻에 동의했습니다. 일부 인민당원들은 인민당이 민주당과 연합해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인민당이 민주당과 연합하지 않으면 공화당의 윌리엄 매킨리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인민당원들은 민주당과 연합할 경우 자칫하면 인민당의 존재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두려워했습니다.
인민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당과의 연합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인민당과 민주당 모두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을 대통령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두 당 모두 부통령은 각각 다른 독자적인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컬럼비아 대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부의 명문 사립대학인 아이비리그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컬럼비아 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시 맨해튼에 자리 잡고 있는 사립종합대학입니다. 2019년 US News and World Report지의 미국 대학 순위에서는 3위로 소개되고 있는 명문 대학인데요. 보통 컬럼비아 대학교라고 불리지만 공식 학교 명칭은 뉴욕시 소재 컬럼비아 대학교입니다. 이렇게 학교 이름에 뉴욕시에 있는 대학교라고 떡하니 내건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데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네, 1746년 뉴저지주에 영국 국왕의 칭령으로 프린스턴 대학교가 설립되니 바로 이후가 뉴욕주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대두됐습니다. 당시 식민지 대륙에 있는 여러 주들과 서로 이해가 다른 많은 단체들 간에 프린스턴 대학교 다음에 국왕의 칭령을 받아 세워질 대학을 유치하려고 적지 않은 경쟁이 있었습니다. 뉴욕주에 속한 뉴욕시에 종교를 초월해서 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과 영국 국교인 성공의 교단이 원하는 방식대로 대학을 유치한다는 주장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렸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뉴욕시가 선정돼 1754년에 영국 국교의 신앙에 뿌리를 둔 킹스 칼리지, 즉 국왕의 대학이라는 이름의 대학이 설립됐습니다.
네, 이 킹스 칼리지가 바로 오늘날 컬럼비아 대학교의 전신인데요. 왕의 대학교였다는 걸 보여주듯이 지금도 컬럼비아 대학교의 상징은 영국 국왕의 왕관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가 킹스 칼리지에서 오늘날의 이름을 갖게 된 건 미국의 독립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 말입니다.
당시 킹스 칼리지는 미국 독립 전쟁의 여파로 8년간 폐쇄되었다가 1784년에 다시 학교 문을 여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의 공식 명칭이 District of Columbia인 것처럼 컬럼비아라고 하는 이름은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이름에서 유래하는 개척자의 정신의 의미로 독립의 열정이 터높았던 미국 13개 주에서 많이 사용됐었는데요. 킹스칼리지는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1784년 다시 개교하면서 독립의 애국적인 열정을 상징하기 위해서 대학의 이름을 컬럼비아 칼리지로 바꾸게 됩니다. 이후 경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독립전쟁을 통해 각 분야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인물들을 흡수하면서 종교기관과의 유대관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요. 순수 학문만을 추구하는 대학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1767년 미국에서는 최초로 의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의과 대학원을 설립했는데요. 컬럼비아 대학교가 종합 대학의 틀을 갖추면서 근대화하기 시작한 건 19세기 후반이라고 하네요.
1858년에 컬럼비아 법과대학원, 1864년에 지금의 컬럼비아 공과대학 전신인 미국 최초로 광산학을 다뤘던 광산대학이 개설됐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모든 종류의 광물질의 최대 소비국이자 또한 석탄, 아연, 철광, 구리와 같은 광산자원의 최대 생산국이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강국의 선진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역분의 역할을 했던 광산대학의 위상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컬럼비아는 특히 1890년에 세스 로우 박사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지금까지는 소규모 단과대학 차원 안에서 제각기 자체적으로 운영되었던 각 단과대학들을 하나의 종합대학 울타리 안에 통합시키는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1891년에는 의과대학, 1893년에는 사범대학이 차례로 합병됐습니다. 그러면서 1896년에 대학의 이름을 컬럼비아 칼리지아에서 뉴욕시에 소재한 컬럼비아 대학교라고 하는 공식 명칭을 채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컬럼비아 대학교 학사 정책 한번 알아보죠. 예, 컬럼비아 대학교는 다른 대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몇 가지 독특한 학사 정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교육 전문가 선승호 씨 도움 말 들어보시죠.
네, 종합대학에서 학부는 대개 하나인 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런데 컬럼비아는 4년제 학부 대학이 3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컬럼비아 대학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인 개념의 인문계열 학부인 컬럼비아 칼리지가 있고요. 둘째, 컬럼비아 칼리지와 별대로 신입생 지원을 받는 컬럼비아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별 학부 과정으로 일반학 대학 학부 과정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반학 대학 학부는 전통적인 대학 학부 개념과는 크게 다르다고 하네요.
네, 일반학 학부 이 단과대학은 대학 재학 중 적어도 1년 이상 학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대학으로 돌아와 학부 과정을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학으로요. 파트타임 또한 풀타임으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또 대학 지원을 희망하는 고등학생들 중 어떠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대학 환경에서 공부하지만 개인의 사정상 주어진 시간 안에 학업을 마칠 수 없는 모든 학생들에게 아이비리그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부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2018년을 기준으로 약 9천 명에 달하는 학부생 가운데 컬럼비아 칼리지에 약 4,600여 명, 컬럼비아 공과대학에 약 1,700명이 재학 중이고요. 일반학 대학 학부에 2,500여 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컬럼비아 대학교의 특징이 있는데요. 컬럼비아 대학교 안에는 독자적인 여자 대학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남녀공학인 컬럼비아 대학교 내에는 130년의 역사를 가진 여자 대학교가 있습니다. 1864년에 컬럼비아 대학 10대 총장에 취임한 프렌드릭 버나드 총장은 여성들에게도 대학 교육의 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분의 당대는 성공하지 못하고 1889년 드디어 컬럼비아 대학교 안에 여자 대학교가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여성 교육의 선구자였던 총장의 이름을 기려 학교 이름을 버나드 칼리지라고 했지요. 그 이후 1984년에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후 버나드 칼리지는 컬럼비아 대학교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 독자적인 여자 대학교로 남아서 아이비리그 8개 대학처럼 7개 명문 여자 대학교를 일컫는 세븐 시스터스 칼리지 중에 하나로 남게 됐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현재 뉴욕 맨해튼시의 모닝사이드 하이츠라는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욕의 수많은 미술관과 박물관, 세계의 증권시장의 중심인 월가, 또 젊음의 향연장인 그린위치 빌리지 등 다양하고 풍성한 환경은 컬럼비아 학생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뉴욕이 그저 복잡하고 또 범죄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그 어느 것 못지않게 질서가 잘 갖춰져 있고 다민족이 함께 공유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융화가 가장 잘 되는 곳입니다. 뉴욕 전체가 컬럼비아 강의실이자 실습장이라고 할 정도로 무한한 학습기회의 장소이기도 하지요. 오늘날 컬럼비아 대학교가 여러 차례 적성기와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상업합으로 자리 잡았고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다양성 속에 서로 포용하고 서로를 통해 배우는 기회를 누리는 명문대학교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의 광대한 자원의 덕이 큽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 컬럼비아 대학교의 학사 정책, 또 학생들의 생활 모습 등 재밌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사였습니다.
SBS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SBS 라디오 매거진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